안녕하십니까? SSTV 시사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 시사 뉴스에서는 매회마다 최신 뉴스 업데이트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방송 SSTV의 시사 뉴스는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와 시사들을 조명해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히 시사 뉴스 심층 분석 시간은 생애 빛 선교센터의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과 생애 빛 월간지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을 넓혀주고 뉴스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영적 교훈을 배우게 하는 흥미있는 시사 뉴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최신 뉴스입니다. 먼저 리비아 사태 현황입니다. 리비아 반정부군이 아프리카 연합이 제시한 리비아 정부와의 정전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가 물러나기 전에는 중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카다피 군은 반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에 나토 측도 공습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사태 해결은 요원한 채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일본 대지진 이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국제평가 척도 기준의 최악 수준인 레벨 7로 격상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더 높은 수준치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 정부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다고 공식 인정하기까지 한 달이 걸린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역대 세계 자연재해 사상 최고 수준인 3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원전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일본 원전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사태에 대해서 먼저 목사님께서 좀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 심각한 문제죠. 이제 드디어 일본 원전 사고를 체르노빌 사고 수준, 최악의 제7의 레벨로 그렇게 이제 급 상향시킨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네. 1986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시운전을 하다가 폭발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약 한 9km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요즘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토지에서 그 당시에 떨어진 방사능 물질을 지금도 여전히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끔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이 쓰나미를 통해서 이 정전이 됐죠. 전기가 중단됨으로 냉각 시스템이 중단되어서 생긴 원전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 물질의 이제 파급은 사실 같은 것이죠. 또 그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그만 누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죠. 자, 이런 일은 또 한 큰 문제가 체르노빌보다 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의 더 심각성은 인구 밀도가 많은 곳에 사업과 기업들의 밀도가 많은 곳에 그런 곳에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이웃 나라들이 가깝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것을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귀담아 듣고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그러면 아니 내가 너희가 거기 있어도 너희만은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가만히 주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들이 마지막 환난에 나오면서 그들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인구밀도가 많은 곳에 살면은 안 됩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인구밀도가 많은 곳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아주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떤 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고 사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이 이런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준비를 철저히 갖추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정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파괴된 가정제도와 폭력이란 주제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악해지는 사회와 심각해지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외 화제에 아주 장난 같은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기사는 우크라이나 신부를 경품으로 드려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를 경품으로 내건 이 단체는 바로 뉴질랜드 FM 방송국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이 뉴질랜드 FM 라디오 방송국은 퀴즈쇼를 방영하고 있었는데 참 웃지 못할 사실은 이 퀴즈쇼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우크라이나로 건너가서 신부를 고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12일 동안 그 당첨자가 실제 결혼 생활을 체험하게 하고 또 숙박비와 180만 원 상당의 용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를 뉴질랜드로 데려오는데 필요한 항공 요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우크라이나의 여권 운동 단체인 피맨 회원 9명은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도 키예프의 결혼 등록 사무소 앞에서 데모를 벌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여성은 매춘부가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사회운동가 수 브래드파드 씨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신성한 결혼 대상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정말 웃지 못할 사실이네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상천외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 가정제도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명수 편집부장,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해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날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아주 참 특별한 이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임지지에 한 초등학생 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성인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에 그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동성 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이 그림 한 장이 큰 충격과 화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서 거기에 또 자녀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가정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까요?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상상하기도 어렵고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제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배필로서 여인인 하와를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또 특별한 시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의 신앙이 유지되고 행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고 가정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 속에 가정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유지될 때 가정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은 하늘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가정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아담이 많은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그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룩한 가정의 감화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오면은 이 가정과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자녀의 신앙과 예배가 그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됐지만은 이것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설교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 홍수가 온다는 심판의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속에 들어온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빼놓고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없고 예배 속에 우리의 가정이 포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지 사회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상천외한 뉴스들과 또 가정제도가 무너지는 이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강병국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신문에서 접하는 이 가정폭력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상속에 대한 법정 투쟁 문제, 또 강간, 폭행, 또 살인, 참 엄청난 일들이 사회면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 요즘엔 말이죠, 개발국이나 저개발국가나 이러한 문제에 차이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종류의 TV 드라마를 보고 같은 종류의 세속적인 음악을 듣고 사는데 또 같은 유행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이 달라지겠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타락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이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심적 고통이로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에 돈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걸 볼 때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며 참 사람들이 원통함과 분해해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랑이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바로 우리 시대 그대로 적나라하게 바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니 이런 말이 우리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구에서 나가라. 지구에서 떠나라. 아니 지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린 이렇게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 사회, 그런 분위기, 그런 나라, 이런 지구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시요. 이 일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에 악한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 가정이 보호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러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해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급해지는 인성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또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주위와 사회에 잘 나타내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면을 장식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가상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실려요. 지난 3월 30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경찰은 3살 난 아들을 투명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질식사시킨 아이의 어머니 26살 다나카 유이와 또 동거 남성 스키야마 히로유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다나카는 장남이 말을 듣지 않아서 쓰레기 봉투에 가둬서 밀봉시켰다가 약 20분 후에 열어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또한 중국의 친자식 4명을 팔아넘기고 돈을 벌어서 유흥비로 탕진한 비정한 아버지가 공안 당국의 아동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푸시에게 자식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푸시는 딸이 태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3천 위안, 하나로 하면 한 55만 원쯤 되죠. 55만 원을 받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딸을 팔아넘겼고 10년간 자기가 낳은 자녀 6명 중에서 병으로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의 자녀들을 모두 팔아서 수천 위안씩 받고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푸시는 심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돼지를 키워 파는 것보다는 이 벌이가 훨씬 낫다고 떠벌리며 자랑하기도 했다는군요.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사회에 늘어나는 악과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해설위원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모두들 한국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부패되었다고 참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약 30% 이상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이상하죠? 교인들의 숫자는 참 많은데 사회는 부패되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가 부패되고 부정직으로 만연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매일 양을 잡았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이기심이 있었고 세속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얼굴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얼굴, 이 두 가지 얼굴이 하나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이웃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기 전에 가정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사회가 아름답게 되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순결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종교가 그냥 종교로 끝날 뿐이지 신앙이 삶 속에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네요. 이런 사회악을 보면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떤 해설을 더 우리에게 주실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해설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의 지구촌입니다. 하나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일일 생활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인포메이션을 공유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나쁜 인터넷에서 나쁜 것들을 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은 똑같은 형편 가운데서 같이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사회 규범을 더 만들고 국가의 법을 정을 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찰 숫자를 늘리고 군인들의 숫자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닌 것을 알죠. 그러면 청소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이 일이 해결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을 더 많이 물리면 이 일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참 제가 답답한 것은 한 가지는 교회에서 좀 타협된 반쪽짜리 그저 뭐 적당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식의 그런 값싼 복음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다는 자들이 사회에서 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떤 땐 경쟁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도덕심이 별 차이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 즐거운 것을 보여주고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아주 곧바른 증언과 올바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말해주는 것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해주어서 교회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진리를 똑바로 말해주어서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야 합니다. 부모들도 사실은 올바른 복음으로 이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크게 번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 개개인이 정말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좋은 감화로 인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 변화된 사회로 바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화 뉴스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이렇게 세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만 상처가 가벼웠을 뿐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딸은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그 딸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그런 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와 같이 똑같이 목발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딸과 아버지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또 아버지와 딸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공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아이가 길가에 차가 달려오는데 공을 던져서 그 공을 잡으려고 차 있는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안아서 올리고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본 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을까? 놀랄 때 그 엄마가 딸을 포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비밀을 하나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사실은 아버지가 다리가 다 나셨단다. 아버지는 목발 없이도 다니실 수가 있었어.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아버지는 목발을 짚으셨단다. 이것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크게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인 무정하고 비정한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와 사회에 환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주위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시사 뉴스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